사도행전 아홉 번째 순교자의 삶.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순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순교자는 영어로 마터, 그리스어 마티스에서 왔는데 원뜻은 목격자 또는 증인, 위트네스입니다. 왜 순교자 마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AD 한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간을 순교의 시대라고도 하지만은 사실 오히려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사용한 2세기 교부가 있는데 터틀리안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할 정도였고, 또 초대교회 당시의 그 신실한 신자들은 순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크리스찬 최대의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바라면서 편안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다 하는 거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의 크리스천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스테반.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장로님이 계신데 누군지 아세요? 백홍준. 이 스테반은 그리스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그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인데 어찌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은 우리 행전 6장 8절에 있어요.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스테반은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성령님도 이런 스테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러하여금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이 구제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누굽니까? 스테반, 빌립. 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면은 주님은 더 큰 사역을 맡기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뭐 이런 시시한 일을 나한테 시키나 그러지 마세요.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이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로부터 전 교인에게로 지금 확산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친 결과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교를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유대교는 건드리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성전의식을 행하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성전의식의 핵심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인데, 주로 흠이 없는 양이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 되는 제물입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계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는 이 희생제물이 다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동물, 주로 양입니다. 양이 희생제물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은 진정한 제물이 올 때까지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사람의 죄를 감당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동물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뭐 육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흠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속죄 제물로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예수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속죄하러 오신 예수께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애꿎은 동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성전 의식을 치르는 그 본당이 회로순전, 아직 파괴되기 이전이고 또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도들은 기존의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 의식에도 꼬박꼬박 창의합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열심히 하는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도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도 히브리파 사도들 얘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그리스파 지도자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은 히브리파 교인보다 훨씬 더 진보됐다 그럴까요? 복음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스데반 같은 사람은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기성 질서, 그러니까 특히 성전 의식에 대한 그 비난과 도전이 이 히브리파 사도들보다 훨씬 노골적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기리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은 스데반이 지혜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 480개 정도의 유대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계의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은 기독교로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얘기하는 이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그 한 그리스파 회당의 멤버였는데 기독교로 개정하고 난 후에 자기가 속해 있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성전의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성전의식을 기본으로 여기는 유대교에 대한 이제 정면 도전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신앙 논쟁이 벌어지는데 왜 성전이 필요 없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은 그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그거 어디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말싸움에 논리적으로 지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스데반을 공격을 끌고 가서 이 사람들 토라 있죠? 십계명 구조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 뭐 무시하고 돈 주고 사람 사서 위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 주자의 신문을 받게 됐는데 제가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 못 오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예수가 오심으로써 성전의식 같은 유대교의 핵심 제도를 폐지하여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둘째, 모세를 못 오겠다는 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과 그런 관습들을 예수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지만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히브리파 사도들은 이런 주장을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파에서 선출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아주 거침없이 주장을 합니다. 율법 지키는 문제, 특히 할례를 받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정을 할 적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회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할례할 필요가 없다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쳐나가는 아주 큰 그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런 율법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서학자들이 사도행전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습, 또 신앙생활, 사도행전적인 성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장 15절이에요. 공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공회로 끌려와서 신문 받게 됐는데 언제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스데반 얼굴이 오히려 천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저같이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편하고 담대한 얼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 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수까지. 스데반은 이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에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인데, 일꾼이라는 자격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7장 1절에서 53절은 스데반 설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네 번에 걸쳐서 설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을 다 다뤘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오히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아주 뛰어난 목사도 능가합니다.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정말 대단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일꾼이었다는 사실이 이 저 같은 오늘의 목회자를 부끄러워 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스데반,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요약하는 그 설교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뛰어난 설교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계속되는 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 스데반 지금 자기를 변호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 임박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앉아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온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는 영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이가 죽는 순간이에요. 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지만 두려워요.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보는데 두려움 대신에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종을, 주로 자식들이겠죠, 친척들. 하늘이 열린 걸, 그리고 나를 맞으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을까요? 귀한 유언이 필요할까요? 자식들에게? 자,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죽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드지 않으십니까? 자,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근데 이런 스데반의 모습에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를 틀어막는데 이때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 틀어막다. 원어는 시네코입니다. 이 단어는 불치병이나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지만은 또 아주 뛰어난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만은 전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던져 죽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던져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전형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에 느닷없이 사울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사울이 뭔데 사람들한테 옷을 받아서 자기 발 앞에 둘까요? 또 8장 1절에는 왜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이겼을까요? 이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F. 브루스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대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사울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으로서 이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던 그 유대인 회당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같은 회당 소속인 스데반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회당까지 찾아와서 유대인 성전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남달리 충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보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그 사울로서는 그 유대교로 모욕하는 스데반 같은 아주 악질 이단, 이 나사렛 땅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 신자가 기독교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모슬렘 그 사람들이 불쌍해.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에 찾아가서 막 비난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살겠습니까? 죽이지. 자, 그래서 그 옷을 사울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이 자유민 회당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건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장 59절에서 60절에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그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누구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구? 예수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십자가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자신의 마지막 모습으로 삼고 삶을 마감하는데 참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대요. 죽는 것을 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난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 resurrection. 자, 계속되는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박해 신호였는데 여기 교회를 파괴하다 개혁개혁은 교회를 진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troy, 원어로는 remain on. 자, 이 단어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가 다른 동물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 먹을 때 혹은 멧돼지가 채소밭을 초토화시킬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자, 사울은 교회에 가장 무서운적으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과 또 그가 회심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편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음과 함께 큰 핍박이 일어난 결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중에서도 그리스파 사람들 대부분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급속도로 부흥하던 교회가 이제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전진하는데 예루살렘에 쫓겨난 그리스파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아주 통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흩어져 다시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아서 복음이 온 열방에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되는데 그래서 터틀리안의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 사역은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이상한 과정을 사도행전 9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에 깊이 남는 구절 있으십니까? 겟세마네 하늘을 열리고 자기를 맞으시라고 서 계시는 그 주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고 가슴이 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려는데 아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맞으시는 주님을 보는 것보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스테반처럼 이런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죽음이 임박하면은 보통 벌벌 떨어요. 탄식합니다. 에이.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왜 이렇게 깜깜하지? 저 시커먼 것들 저거 쫓아내라. 아우 정말 짜증난다. 에이 빌어먹을.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의. 자 그래서 이 죽는 모습이 참 이스테반 같은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는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택하시겠어요? 에이 빌어먹을 욕하다 죽으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찬성하다 죽으시겠어요? 참 스테반의 죽음은 참 저희를 부럽게 합니다. 한 가지 빼고 돌에는 맞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노래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아 정말 오랜만에 기타를 내보네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참아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의 삶에도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다 죽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순교자의 삶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따르면서 그 무엇과도 주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으며 살아갈 때 나의 자아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순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을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한다면 아마 나의 자아가 조금은 죽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함이
같이 부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아름다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세상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